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에 맞설 싸울 무기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오늘 나토와 파트너국 외무장관 회의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의 의제는 매우 단순한 세 가지 항목뿐이라며 무기라는 단어를 세 차례 강조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우리는 싸우는 방법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물자가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승리는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무기를 우리가 얻고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최근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자국 내 방위 투자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장관은 독일이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며 베를린은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부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는 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미래에 더욱 집중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건설 노동조합 행사 연설에서 부차에서 일어난 끔찍한 민간인 학살은 전 세계의 뻔뻔한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목격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신규 투자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설명하면서 러시아 경제에 혹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표결을 통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결은 러시아군이 한때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부처에서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미국이 퇴출을 요구한댔다는 것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우승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리나 쿠비악 유엔 총회 대변인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엔 총회 긴급 특별 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유엔 인권위원회 퇴출 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헝가리가 러시아에 수입하는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요청하면 헝가리는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의 이 같은 입장은 대다수 EU 국가들이 루블화 결제에 부정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등 자국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인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디스 위원장은 인도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 비용과 결과가 상당하고 장기적일 것이라는 게 우리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인도의 결정에 대해 명백히 실망한 분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역을 통제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통제하고 국제질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야망이 바뀌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며 우리는 장기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 동안 심지어는 수년간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내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에서 5도, 낮 최고 9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question we share your deep concerns about the DPRK.
셔먼 부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억지 전략을 묻는 말에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올해 들어 북한에 13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마지막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던 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인팀이 미국을 방문 중이라며 이들이 미국에서 만난 모든 인사와 나눈 논의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발 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할 강력한 조치와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ransition team for President-elect Yoon of South Korea is here. And this is very much been part of.
셔먼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범위는 넓다면서 미국이 이미 부과한 제재와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 후 이뤄진 한국의 미사일 발사 관련 조치, 그리고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성명과 조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촉구하는 조치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whole range, everything from sanctions, some of which.
셔먼 부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I also believe that the PRC believes above all else.
셔먼 부장관은 중국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중요시한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고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국들도 중국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좋지 않으며 핵무장한 북한이 있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대북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현재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어쩌면 또 다른 기근을 맞거나 끔찍한 코로나 발병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진 적은 돈을 모두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n't tell you, Congressman Phillips, that we have an answer today.
그러면서 오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고 내일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한국 일본 측과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 also have an open channel for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하는 것에 망령을 끝내기 위한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위한 창구가 열려 있다면서 미국이 실용적이고 세심하게 조정된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게는 일본, 한국과의 3자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힘은 파트너십과 동맹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 문제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지명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적임자를 찾아야 하므로 지명 시점은 제시할 수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특사 지명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미한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헬기로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곳에서 주한미군을 격려하고 폴 럭헤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양국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럭헤머라 사령관 이하 전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럭헤머라 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화답하며 양국의 철통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별도 자료를 내고 럭헤머라 사령관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의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윌라드 벌러슨 미 8군 사령관 등과 함께 정전협정의 방을 관람하고 환담한 뒤 장병식당에서 제2보병사단 미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미 8군, 제2보병사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로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본부도 연내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고 노무현 등 전직 한국 대통령들의 경우 당선인 시절 용산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별도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최근 ICBM 도발을 하고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처음 공언한 담화를 내는 등 연이어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에 존중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한미동맹을 통한 국권한 군사력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선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개원 31주년을 맞아 7일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학술회의에서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경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북한이 공세적인 핵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단기적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도발을 최대한 억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 실행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강압 수준을 상당히 높여야 확전 강도를 그나마 줄일 수 있고 짧은 기간 제재 수위를 최대한 높인 후 협력 단계마다 강압 수위를 낮추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강압이나 제재를 가하고 북한이 그것을 어기면 제재 수준을 조금씩 높이는 이런 메커니즘을 설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다시 재현할 경우에는 미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대북 제재를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달 예정된 미한연합훈련과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등을 계기로 당분간 북한의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 연동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그런 신형 미사일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특정한 고도화된 핵미사일을 대응하는 것이 당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 교수는 자위권 차원에서 세 나라의 미사일 체계를 연동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학술회의 영상 축사에서 북한이 대화를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을 선택했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taking office,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its priority to reduce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성김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 같은 최종 목표를 향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서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성김 대표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의 문은 닫지 않았다며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have not closed the door on diplomacy. We are committed to pursuing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As we have said many times,
성김 대표는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관여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모든 수준에서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과 함께 한국, 일본과 양자, 3자 간 정기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만남을 거듭 제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에 있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세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이어갔다며 북한의 이런 행동이 영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repeatedly offered to meet the DPRK to discuss any and all issues. And yet the DPRK has declined our invitation to dialogue.
성김 대표는 미국은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인 이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발사는 북한이 영내와 국제안보를 희생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북한의 우선순위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국가적 인도주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ICBM의 잠재적 발사 범위는 북한의 행동이 단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라는 점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북한의 모든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룰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we w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only viable path forward is through diplomacy.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is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listen to the DPRK.
이어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례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으며 외교를 재개하는 것만이 그러한 고립을 깨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on provocative action, deep air campaign.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bout a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성 김 대표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한이 취해낸 것이 무엇이든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5일 미국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 DC에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 김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지난달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올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들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는 데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 대표와 류 대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킬 기회와 북한이 의미 있는 협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워싱턴을 방문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전략 자산 배치와 관련해선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뚜렷한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미국과 똑같은 종류의 압력을 북한에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ant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ost of them do, to put exactly the same kind of pressure on the North that we are.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번 실험에서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북한의 발사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 발사들은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And this is not unimportant is that we continue to make it clear that we will be willing to sit down with North Korea without preconditions.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외교적 길을 찾기 위한 선의의 대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마주 앉을 의향이 있음을 계속해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외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 내에서 우리의 역량에 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 내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 등에 관련된 질문에 우리의 능력이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we're contributing to the alliance in meaningful, tangible ways to the security of the peninsula and to other allies in the region.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준비 태세에 대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임무는 한반도 안보와 이 지역의 다른 동맹국의 의미 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동맹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임무는 한반도 안보와 지역의 다른 동맹의 안보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태세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악성행위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국제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력해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윌리엄 키팅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등 악성 행위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국제 규범 자체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협력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을 벌일 경우 그에 상응한 엄격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5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정교함과 행동 의지가 점점 커지는 사이버 적대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해킹, 암호화폐 절도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 창출을 위해 돈을 주고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해 이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정권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지난달 공개한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내 일부 주요 시설망과 기업망에 일시적으로나 제한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영역에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여러 나라에서 언론이나 학계, 방위산업체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한 조직들을 대상으로 첩보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최소 150개 나라에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던 워너크라이 2.0으로 알려진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이버 공격 역량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범죄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북한의 주요 해킹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은 지난 2019년 9월 라자루스 외에도 두 개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또 북한의 랜섬웨어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제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너크라이 2.0 공격과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소속 박진영이 해외 자산 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박진혁과 더불어 전찬혁, 김일 등 모두 3명은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당했고 미국 연방수사국의 수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 관련 주의보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재무부, FBI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이 유포한 특정 악성 코드 등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18개월여 만인 2020년 4월 미국 정부기관들이 다시 합동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전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과 네트워크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위협을 통한 강탈, 암호화폐 탈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의보가 발표된 건 지난해 9월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랜섬웨어 공격 경고 주의보를 경신한 내용입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해커들은 이를 통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후 정보 해독이나 시스템 데이터 접근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6월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 내 부처 간 우선 해결 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그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랜섬웨어 활동은 적극과 제재 대상 혹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가 약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나라로 북한을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이 가상화표를 이용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가상화폐 법 집행 체계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대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에도 북한을 비롯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을 겨냥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 있습니다. 이 중 하원의 사이버 외교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한 군 당국이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새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무기 시험으로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연합군의 작전 계획 501호가 작성된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deteriorated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clearly demonstrate that it has improving and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확대하고 있음을 지속해서 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게 501호가 수립된 이후 북한은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2019년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미사일 시험이나 열병식을 통해 최소 14개의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등 북한이 이전보다 향상된 무기 역량을 선보이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 작성하는 작전 계획에 이런 안보 상황의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5년 발효된 작게 501호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 한국어 방송 워싱턴톡에 출연해 북한의 위협이 진화해왔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체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안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 작계 수립을 위해 전략기획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기획 지시에 서명하는 등 미한 군 당국이 새 작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밝혀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작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 sure it'll still be good and solid, but since 2017 we have seen a dramatic increase in North Korea's capabilities.
백돌 교수는 작계 501호가 지금도 여전히 훌륭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2017년 이후 북한의 WMD 역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었지만 2017년에 화성 14형과 15형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그 역량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백돌 교수는 또 북한이 지난 2017년에 한 마지막 핵실험은 지금까지 그들이 진행한 다른 어떤 실험보다 최소 10배는 더 큰 것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이후 향상된 ICBM 능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새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에 지난해부터 북한의 무기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며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ICBM 등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전략적인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ll, the plans are constantly updated. I think if you look at the full spectrum of weapons that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베닝 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억지력을 위해선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과 억지를 강화할 방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에 새 작계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we do know is the need to deal with the nuclear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eats.
베넷 선임 연구원은 지휘 통제 센터를 한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쉽게 표적이 되고 잠재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한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다른 방어 체제를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진하는 안보리 신규 대북 결의에 정제유 상한선 축소, 수출 전면 금지 등과 함께 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 압박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6일 VOA에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가 채택된다면 정제유 반입 추가 제한, 모든 수출 금지, 모든 학생 교류 금지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아놀드 연구원은 또한 전문가 패널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도 새 대북 결의에 담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중국 측과의 불법 유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 최근 보고서가 지적한 다이아몬드 8호를 특정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2397호는 북한이 추가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서 제한하지 않은 수출을 통해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이 제공한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말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원유 공급 상한을 연간 400만 배럴,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축소했습니다. 이 결의의 28항에는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역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할 경우 중대 조치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유류 수출에 추가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일명 유류 제한 트리거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24일 ICBM 발사 재개에 대응해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도 이 트리거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ICBM 시험 재개 다음날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트리거 조항을 거론하며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서도 안보리 신규 대북 결의 추진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북 금융 제재에 깊이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계속된 반발로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한 신규 결의 채택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결의가 채택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ough to, you know, it'll certainly a new resolution would include condemning, you know,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추가 제재 조치 없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위반 북한 기관과 인사, 해외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정을 포함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 압박 도구를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제유 반입 상한, 석탄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 고강도 제재가 이미 마련됐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존 제재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이행을 추진하고 이런 제재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제재 이행을 더욱 옥죄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선박을 활용한 대북 제재 회피, 국제 금융망을 통한 돈 세탁, 해외 북한 대표부의 제재 위반 활동, 해외 노동자 고용 등 북한과 사업하는 해외 기업, 제재 위반 해외 금융기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기존 유엔 결의와 미국 법률은 북한 등의 제재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 등 미국 금융망을 활용해 돈 세탁에 관여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등 미국 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변호인처럼 계속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더욱 많은 양보를 제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에 대해 기꺼이 협상할 때만 보상에 대해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결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앞서 VOA에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러시아 입장에선 자신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북한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추진과 관련해 현 정세하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압박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중국 측에 북한과 미국 금융망 접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there's a simple way to do it. It was done at the end of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금융 지원을 계속한다면 미국 금융망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지웨로 전 국장은 미국은 과거 2016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반 이 같은 접근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접근을 모색할 수 있고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과거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욱 협조적이었을 때와 그렇게 만들었던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조치 가능성을 두려워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은 대북 압박에 더욱 협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의 한국 배치도 우려했다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협조적이었던 선례들이 있었다면서 다만 중국의 협조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등 우리가 원했던 수준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북한 정권의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동맹으로 남아있고 군사, 정보,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며 북한이 3국의 분열이나 균열을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대행은 현 미러, 미중 관계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행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을 모색하고 기존 유엔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북한이 중국을 더욱 의존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추가 실험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 군 당국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와 사거리와 고도가 확장된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 대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 항공자위대는 6일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 증대하고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묻는 부유의 서면 질의에 북한이 극도로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 구축함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증가했고 신형 패트리엄 미사일은 고도가 50km로 확장됐습니다. 항공자위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과 방어 작전 명령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가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항공자위대는 지난 2월 말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탄도미사일 혹은 다른 물체가 무력공격으로 일본을 겨냥해 발사될 경우 이 상황에 대한 방어작전 명령을 발동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국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무력공격이 아닐 경우에도 파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 항공, 영해에 들어오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2016년 8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방위성은 2016년 8월 이후 탄도미사일 파괴 명령을 상시 발령해 놓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과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 등을 통해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3는 요격고도 500km 이상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책입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조치가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금 미국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5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 소송에 대한 궐석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 두 건에 대해 각각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까지 피고에게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상세히 명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 각각의 소송 제기 직후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더 공고를 게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소송 역시 최종 몰수 판결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의 계좌 400여 개는 미국 국고로 최종 귀속됩니다. 현재 이들 계좌는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로 1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현재 압류된 계좌 등에 보관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치의 도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비밀 예배를 보던 주민들이 처형되고 그 가족들이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국제기독교 선거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종교 탄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 USA는 최근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보던 주민들이 처형되고 가족들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소식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을 밝힐 수 없지만 기독교인 수십 명이 비밀 예배를 보고 있던 곳에 보안원들이 들이닥쳐 이들을 체포하고 모든 신자들을 처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당국에 이미 유출된 것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그들의 체포는 시간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오픈더월스 USA는 또 그날 처형된 주민들의 가족 100여 명도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그들은 동물 취급을 받으며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는 등 2차 세계대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보다 더 비인간적인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더월스 USA의 이 같은 주장은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스 USA 회장은 6일 이번 사건의 확인 과정과 사건 시점 등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보안을 이유로 소식지 외에 더 밝힐 내용이 없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의 정교 자유 상황은 큰 우려 사안이라면서 북한은 지난 20년간 오픈도어스의 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최하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자리를 내줬지만 사실상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종교 행위를 하면 체포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오픈도어스는 5만 명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이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으며 석방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주민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기 원한다며 우리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북한의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인권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21년째 미국의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무부는 북한 외에 중국과 에리트레아, 미얀마 등 9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나라는 종교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도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 헌법은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로마 가톨릭 교황청 산하 고통받는 교회 돕기도 지난해 전 세계 196개 나라를 대상으로 발표한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 박해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종교와 관련한 박해와 범죄는 2018년 이후 더욱 악화했다면서 북한 정권이 김정은 우상화에 도전하는 단체를 겨냥하고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편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4월 7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1947년 4월 7일 83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도 차를 가질 수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1863년 미시건주 가족 농장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3살에 아버지에게 시계 선물을 받고 시계를 분해 조립하는 능력을 보여줘 당시 동네 사람들의 시계를 모두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농사에 관심이 없어 16살에 집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기계공으로 일했습니다. 1890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에서 일반 기술자로 일을 시작해 3년 만에 엔지니어 팀장으로 승진됩니다. 그리고 1896년 헨리 포드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가 세상에 나옵니다. 포드 쿼드리시클, 포드의 네발 자전거라는 뜻입니다. 1899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를 그만두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03년 포드사를 창립하고 1908년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1908년 10월 1일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T형 자동차의 가격은 825달러, 오늘날의 시세로는 약 18,000달러쯤 됐습니다.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짓고 일명 컨베어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T형차는 1914년에 50만 대가 생산됐고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1923년에는 그 비율이 57%로 높아졌습니다. 포드차는 세계적으로도 판매망을 넓혔고 당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차의 절반을 포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그때 미국 최대의 부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805년 4월 7일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 영웅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됩니다. 1802년 작곡하기 시작해 1804년 봄에 완성하고 1805년 4월 7일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모두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토벤은 당시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악보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실망해 이 작품을 그냥 영웅 교향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